예레미야 16번 메시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회복. 지난 메시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일곱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이상들을 본 날짜들은 의미심장합니다. 예를 들어 26장에 두로에 관한 이상은 제11년이었고 29장에 애굽에 관한 이상은 제10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역사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의미의 순서를 따라 기록했음을 말합니다. 비록 사실로는 에스겔이 애굽에 관한 이상을 두로에 관한 이상 전해 보았지만 영적인 의미 또는 상징에 따르면 두로가 애굽 앞에 옵니다. 이 일곱 나라들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 사건을 따라 배열되어 있지 않고 의미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곱 나라들이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나라, 두로, 시돈, 애굽은 주로 세상의 부와 천연 자원과 관계 있습니다. 두로는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세상의 부와 재물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도 세상의 부와 재물을 추구한다면 물론 교회 생활에 해를 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긍휼로 세상적인 재물을 관심하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부를 관심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하기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를 관심하는 데에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 찌르는 찔레와 아프게 하는 가시인 시돈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농장과 같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농장에 있는 합당한 식물의 성장을 좌절시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중 누구도 세상의 부와 재물을 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주의한다면 우리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성장도 저해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애굽으로서 두로와 시돈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의 개발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빈궁하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 같아서 의지하기에 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뢰한다면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은 천연 자원이 의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많은 세상 사람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천연 자원이나 그것의 개발로 말미암아 나오는 부를 의뢰한다면 당신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일곱 나라들의 영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단순한 지식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이해를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세 번째 단락, 곧 회복의 단락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떠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이나 세상의 상태가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 거룩, 영광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불에 의한 것인 반면 하나님의 회복은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심. 생명에 의한 그분의 회복에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도록 나팔을 불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위임받은 자입니다. 원칙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큰 파수꾼으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는 회개하라고 외치며 회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을 때 그는 원칙적으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에스겔 33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심. 파수꾼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파수꾼의 경고 후에 하나님은 천사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분 자신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나팔을 본 후에 주 예수님이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회복에서 그분은 먼저 그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 자신이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내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양을 찾고 찾아내심. 에스겔서 34장 11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찾으실 뿐 아니라 샅샅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많은 악한 것들 아래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샅샅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탕자가 그 양의 찾으심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많은 죄들 아래 묻혀 있었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우리는 타락된 기독교 속에 빠져들어 교리, 형식, 은사와 같은 많은 것들 아래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이신 주 예수님에 의해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고 샅샅이 찾아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방에서 건져내신 에스겔서 34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목자이신 주님이 그분의 백성, 곧 그분의 양들을 열방 중에서 이끌어내리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로서 타락했을 때, 또는 우리가 침체하여 뒤로 물러났을 때, 물론 이방인처럼 살면서 열방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어 열방 곧 불신자들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학교 교사였겠지만 오직 당신만 주 예수님에 의해 찾은 바 되고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수님은 당신을 이방인과 분별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불신자와 똑같았지만 오늘날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당신을 찾으시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그분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심. 이어 13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국가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그들의 본토, 곧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또는 침체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어 그분 자신께로 데려가시며 심지어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분 안으로 넣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땅은 또한 교회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되돌려질 때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로 인도됩니다. 그곳은 좋은 땅의 풍성과 누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높은 산들로 데려가심.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본토뿐 아니라 높은 산들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산들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물론 다만 평지 수준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이신 가장 높은 산들의 수준에서 그분을 누립니다. 그들을 강들로 데려가신 주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강들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들은 생명주는 영, 즉 그 영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산들, 곧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의 생수가 흐릅니다. 생명의 영은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어 그분 자신께로 데려가신 후 물론 승천에 초월하는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졌을 뿐 아니라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양떼를 강들에서 먹이심. 더욱이 13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양떼를 강들에서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지방교회들 안에서 주님이 생수의 강들에서 우리를 매일 먹이심을 느낀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파에 있었을 동안에는 메마르고 목마른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지방교회에 집회에 오자 강으로 데려와졌고 주 예수님이 이 강에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이 강으로 흐르고 있고 물론 그 강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강들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의 집회에는 강, 흐름, 생수의 마심이 있습니다. 좋고 살진 초장으로 데려가심. 계속하여 14절은 좋은 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강들로 데리고 갈 뿐 아니라 또한 좋고 살진 초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들이 생명주는 영을 상징하는 반면 꼴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강가에는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초장으로 계십니다. 강들은 마시기 위한 것이고 꼴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회의 집회에서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초장과 강가에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물론 강가에서 마시고 초장에서 꼴을 먹으며 우리의 목자의 돌봄 아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지방교회를 방문했을 때 흐르는 강의 공급과 좋고 비옥하고 푸른 초장의 먹임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교회 생활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옳다면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올 때 흐르는 강과 좋은 초장이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들로 높게 하심. 15절에서 목자이신 주님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일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7절에서 추구하는 자는 주님께 그분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곳과 보정에 쉬게 하는 곳을 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목양하시고 마시게 하실 때마다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누워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앉아있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누워 안식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심. 에스겔서 34장 16절 상반절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싸매심과 치료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 집회 안에서 자주 우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싸매심 아래 있으며 그 상처들과 상한 것들이 주님에 의해 싸매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를 치료하시는 체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안식할 동안 그분은 싸매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하심. 17절에서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계속이며 22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생명에 의한 죄 회복을 체험할 때, 즉 우리가 산들과 강들과 초장에 돌아와 안식과 치료를 체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타락했거나 뒤로 물러나 있을 때는 사람들과 따지고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되고 생명에 의해 회복되면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라야 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오직 우리를 목양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만이 그러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당한 것이 일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과 싸매심과 치료하심이 부족하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물론 서로 조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부흥, 곧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누림은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안식과 평강을 주며 주님의 싸매심과 치료하심을 체험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갖는 관계에 관하여 정확한 느낌을 갖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물론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 결과 성도들과 한 양떼로서 참된 하나를 갖습니다. 다윗을 그들 위해 목자로 세우심. 23절은 계속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시는 참 다윗, 곧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책임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것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와 관련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따라 그분이 우리 생활의 각 방면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생활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의 돌봄 아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자러 갑니다. 구하옵기는 당신이 오셔서 나를 돌보소서. 그러한 단순한 기도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내가 여전히 당신의 돌봄 아래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행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종교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얘야,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러한 기도로 나를 짐되게 하지 말아라. 단지 나의 돌봄을 누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여러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돌봄을 누렸는지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그분의 목양의 돌봄 아래 있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러한 목자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물론 목자 없는 양떼가 아닙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양떼로서 그분의 지속적인 목양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먹이시며 물론 시편 23편을 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심. 주 예수님이 목자로서 오실 때 그분은 또한 왕으로서도 오십니다.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왕권 아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목양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양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보좌, 왕국, 권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돌봄과 공급의 목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고 그분의 보좌와 왕국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합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움.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60절과 62절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37장 26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일단 어떤 일에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것은 확립되고 보장되며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양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왕권 아래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화평을 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어려움과 교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심. 에스겔서 34장 25절 상반절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양 아래 있을 때 모든 악한 짐승들이 주님의 회복하신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악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이리들이 없고 오직 양들 뿐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들의 멍에 목을 꺾음. 에스겔 34장 27절에서 주님은 죄와 세상의 멍에를 포함해서 모든 멍에들을 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에겐 어떤 멍에나 속박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족쇄를 깨뜨리셨습니다. 지방교회들 안에는 멍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충만한 자유와 충만한 해방이 있습니다. 그들을 종노릇에서 건져내. 또 27절은 주님이 우리를 모든 종류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심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종류의 예속으로부터 더 많이 해방됩니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함. 28절 상반절은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대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대적에게 패배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의 회복의 전리품, 주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눕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분투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이 거함. 결국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모든 자들이 평강과 안전 가운데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은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고 말하며 27절 중반절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고 하고 28절 하반절은 그들이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15절에는 누워라는 말이 있고 25절에는 잘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 아래서는 심지어 숲에서 자더라도 안전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지방교회에 가서 그곳의 상황이 민감하고 두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의 회복 안에 합당한 지방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회복 안에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각 방면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당신을 겁나게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결코 장로나 연장한 자매와 말하기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이 내게 주님을 위해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솔직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안전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으로 만드신 에스겔 34장 26절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 곧 화평의 언약이 있다면 주님의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 그분이 우리를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축복의 다섯 방면을 간단하게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장마비를 내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마비가 내리는 것이 시기 적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 맞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 곧 성령이 자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축복의 장마비. 주님은 축복의 장마비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의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들 뿐 아니라 장마비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회들의 집회 중 많은 때, 물론 어떤 것이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장마비처럼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 집회 후에 심지어 집에서도 축복의 장마비가 여전히 우리 위에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주님의 축복이 지방교회 위에 있다는 가장 강한 표시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축복의 장마비를 보내십니다.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냄. 27절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낸다고 말합니다. 장마비는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고 땅으로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이 풍성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지방교회들에는 영적 양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는 더 이상 기근이나 양식의 핍절이 없습니다. 집회 시작때는 겨우 작은 떡 다섯 개가 있지만 집회 후에는 12광줄이 가득히 남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교회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세 가지 표시, 때에 따른 장마비,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보았습니다. 물론 결코 지방교회의 집회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양식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회복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다면 양식이 풍족할 것입니다. 주님이 유명한 식물이 되심. 에스겔 34장 29절 상반절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식물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명한 식물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열매는 그분의 회복된 백성들에게 누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식물은 풍성한 양식 공급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은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없고 풍성한 양식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됨. 30절과 31절은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그 백성이 되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하나 안의 교통, 참된 회복입니다. 죄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통, 이러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주의 회복의 교회 생활이 가르침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러한 하나와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의한 주님의 회복입니다.